오늘 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늘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와 같은 것이죠. 이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그 형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가로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유산을 하지 못해서 아주 많이 억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께 잠깐 그 사이를 타서 요청을 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말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이 부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 속에 형에 대한 분노, 특별히 그 재물에 관한 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그게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우리도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의외로 굉장히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죠.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따뜻한 이미지와는 영 딴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5절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보통 예수님에게 나와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거절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탁하는 주님께 간구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안 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백성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부탁을 거절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전에 이런 포스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질병 또는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또 사업이 막혀 있거나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오라고. 능력의 종, 불의 종의 지폐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물질이 통하도록 해주는 방법, 건강하게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부흥회를 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하는 곳이 또 있었죠. 점쟁이들도 이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점쟁이나 아니면은 그 부흥회나 비슷한 일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쟁이는 귀신에게 또 부흥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고 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숨기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진력을 하셨던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읽지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말씀을 증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그들 중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아픈 문제,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수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등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군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을 만약에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일단은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12장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사람에게 내 이름 때문에 끌려가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잡혀갈 것 같고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사업에 잘 되는 방법들, 뭔가 뻥 뚫리게 해주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또 지옥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령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 잡혀가면 이렇게 하라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으로 푹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만 뒷전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 대부분은요, 사실은 대다수가 먹을 것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압제하여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 나가서 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을 먹여주고 생선을 먹여주고 하니까 이분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이것이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먹는 것이 풍성했더라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이렇게 오병이어 역사를 베풀었을 때 왕삼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성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하루하루 빵을 먹고 살기에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들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에 관한, 지옥에 관한 것 등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갈 수 있는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실 문제를 외면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런 문제들보다도, 이런 영적인 문제보다도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은 더 커 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당면한 문제들이 내 앞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사실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전부 다 현실적인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나오셔서 아마 제가 기도 인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그 문제를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기도의 그 내용은요,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전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딱 하나만,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그러니까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우리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는요, 딱 한 부분만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들보다도 더 영적인 문제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쪽으로 있고 우리의 관심은 이쪽으로 있으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이 딱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전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하여금 그 유산을 내게 넘겨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전혀 예수님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 둘 사이의 갈등 속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이것인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엉뚱한 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형과 유산을 나누기에 도와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로지 이 문제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과 물질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만약에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연히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을 하고 물질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질과 생명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요, 그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에 대한 관념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자가 되게 되면은 물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농부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곡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기존에 있는 곡간을요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곡간 창고를 지었습니다. 더 크게 짓고 더 튼튼하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먹을 것을 채워두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그 다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초를 뿌리는 것이죠. 사실 이 농부는요 우리가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농사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지은 것입니다. 아마 연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병충해도 잘 막았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연구를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갈 때 논에 나가서 살펴보면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좋은 열매도 많이 거두었고 다른 사람들마다 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마지에 여섯, 일곱 가마니 하는데 이 사람은 열 가마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지었던 것입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업이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재물도 많이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족과 그 가정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 그에게 성공의 비밀을 배우고 싶어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고 너무 잘 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너무 반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성공했는데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회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나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먼저 이 부자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요 그 말 속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볼펜이 있으면 한번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거기에 내가 한번 그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얼마나 이 참 흐뭇한 고민입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한번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그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그 한번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한번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또 줄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곡간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내 영혼에게, 내 영혼까지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그날 밤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누리고 즐기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너 이제 내게로 오라고, 그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 그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럼 그 쌓아놓은 그 재물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저는 이번에 그 단기 순교를 갔어요. 그곳에서 참 위대한, 또 제가 볼 때 참 훌륭한 그런 권사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큰 교회에서 참 인정받고 보장받고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1년에 한 60명 정도 이렇게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기둥처럼 쓰임 받으면서 사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요,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그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분처럼 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여기도 하나 세우고 저기도 하나 세우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에게로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분인지 모릅니다. 내 재물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갔어요.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 부자가. 근데 그때는 때가 이미 늦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게로 와라, 내가 너 평가하겠다, 그럼 그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움켜쥐려고 그래도 그 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내게로 오라. 후회하는 인생이죠. 두 번째로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크게 불려야 됩니다. 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물질을 벌어야 됩니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요. 30대 중반의 그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사람의 아내와 10살, 8살, 4살 된 자녀가요. 그 화재에 이미 다 불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주인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만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남자가요. 내가 퇴근을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나 혼자만 살았다고 나 혼자만 살아서 뭐 하겠느냐 뭐 하겠냐고 막 이렇게 절규하면서 울었습니다. 보는 이마다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 감정이 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애 셋이 다 죽었죠. 아내가 죽었죠. 근데 사실은요, 그 남편은 구속됐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그날 아침에 나가면서 그 일을 다 저질러 놓은 겁니다. 아내와 세 자녀를 다 죽여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불을 지르고 한 두 시간 정도 밖에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통곡을 하며 절규한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버리면 그 물질과 더불어서 잘 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버리면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물질의 노예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물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모아서 물질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 네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안 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딱 이와 같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보면요 입어야 될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거벗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옷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안 믿는 성도에게 주신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곡물이 풍성했습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서문화 교회는요 또 그 정반대였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이 사탄의 탈을 쓴 유대인의 탈을 쓴 사탄이 그들을 비방하고 환란을 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궁핍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이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참 불쌍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물질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것, 후내년 먹을 것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고도 크게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그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다가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는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충성하는 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게 주어지는 그 시간, 찬송하는 그 시간 최선을 다해서 찬송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늘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